청취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인생을 뒤바꿀 엄청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평소에 가장 신뢰하던 지침서를 딱 펼쳤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네, 절대적인 진리만 담겨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그런 책이죠?
맞아요. 그런데 막상 읽고 내려가다 보니까 그 안에 적힌 글의 한 90%가 의도적으로 설계된 거짓말이라면 어떨까요?
와, 그건 좀 충격적인데요.
그렇죠. 그냥 단순한 오타나 실수가 아니라 여러분을 혼란에 빠뜨리려고 아주 교묘하게 배치된 함정인 겁니다. 도대체 이런 책에서 우리가 어떻게 진짜 정보를 얻어내고 진리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참 난감한 상황이죠.
네, 오늘 저희가 펼쳐볼 오늘의 심층 탐구 자료가 바로 이 기막힌 퍼즐을 우리 앞에 던져놓습니다. 존 월턴 박사의 욥기 강의 세 번째 세션 자료인데요.
사실 우리가 흔히 고전이나 어떤 종교 텍스트를 대할 때 가지는 가장 순진한 착각 중 하나가 있거든요.
순진한 착각이요? 어떤 거죠?
바로 텍스트가 우리에게 정답을 그냥 알아서 떠먹여줄 거라는 기대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자판기 버튼을 누르면 원하는 음료수가 툭 튀어나오듯이 말이죠.
아, 아무 페이지나 딱 펼쳐서 한 구절 읽으면 그게 내 삶에 바로 적용되는 100% 진리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자료에서 분석하는 내용은 그런 약간 포춘 쿠키 같은 텍스트 읽기를 완전히 박살내버립니다. 욥기라는 텍스트의 대부분은 욥의 친구들, 그 엘리바스, 소발, 빌다시 쏟아내는 말들로 채워져 있잖아요.
네네, 엄청 길게 이어지죠.
그런데 자료는 이들의 발언이 사실상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라고 아주 못을 받고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여기서부터 벌써 논리적으로 확 부딪히는 부분이 생기는데요. 자, 이 부분을 좀 풀어보죠.
네, 편하게 말씀하세요.
욥기는 수천 년 동안 진짜 수많은 사람들이 신으로부터 영감을 받았다고 믿어온 아주 권위 있는 텍스트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권위를 가진 텍스트죠.
만약에 어떤 신적인 존재가 작가에게 영감을 주었다면 당연히 완벽하고 오류가 없는 팩트만을 딱 적게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보통은 그렇게들 생각하시죠.
그런데 작가가 책의 절반 이상을 그런 엉터리 주장이나 틀린 생각들로 꽉꽉 채워 넣었다면 그건 영감을 준 쪽의 잘못인가요? 아니면 자기 맘대로 적어버린 작가의 잘못인가요?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애초에 이렇게 틀린 말투성인 책이 어떻게 권위를 가질 수 있는지 전 솔직히 전혀 납득이 안 되거든요.
그 모순처럼 보이는 지점이요. 사실 우리가 영감이라는 개념을 좀 현대적인 관점, 특히 기계적인 어떤 받아쓰기로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받아쓰기요?
네. 우리는 종종 영감을 받았다고 하면 작가가 책상에 앉아서 펜을 들고 있고 어떤 초월적인 목소리가 귓가에 정답을 한 글자 쓱 불러주는 장면을 상상하잖아요.
약간 속기사처럼 타자만치는 그런 느낌이요.
그렇죠. 속기사. 딱 그겁니다. 하지만 자료에서는 이 영감의 정의를 완전히 재정립합니다. 영감이란 그 텍스트의 궁극적인 출처가 신에게 있다는 뜻이지 결코 욥의 친구들의 귀에 다가가서 틀린 생각을 막 속삭여주고 그대로 인용하게 만들었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작가가 어떤 초월적인 메시지를 전달받은 건 맞는데 그 인간 세상에 존재하는 온갖 엇갈리는 의견들이나 틀린 말들을 자기 재량껏 재료로 가져다 썼다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그렇다면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가요? 작가가 자기 마음대로 틀린 말들을 인용해서 이야기를 꾸렸다면 독자인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신의 뜻인지 아니면 그냥 인간의 헛소리인지 어떻게 구분하죠?
헷갈릴 수밖에 없죠.
네, 권위가 무너지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텍스트가 틀린 말을 인용했다고 해서 그 텍스트가 가진 권위 자체가 훼손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권위는 서사 속에 등장하는 특정 인물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개별적인 문장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거든요.
그럼 어디에 있는 건가요?
권위는 그 모든 맞고 틀린 말들을 특정 위치에 아주 정교하게 배치해서 거대한 그림을 그려낸 작가의 의도, 더 나아가서 그 출처의 의도에 있는 겁니다.
아, 의도의 권위가 있다.
네, 이 책은 우리에게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 자체를 제시할 권리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그 설계도를 신뢰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의 권위인 거죠.
그래도 여전히 좀 답답하긴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너무 피곤한 방식이잖아요. 독자들이 바보도 아니고 그냥 1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 딱 이것이 정답이다.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명확하게 써주면 오해할 일이 없고
엄청 효율적이겠죠.
네, 얼마나 효율적입니까? 왜 굳이 그 두꺼운 분량을 잘못된 생각들로 꽉 채워서 사람을 막 시험에 들게 만드는 건지 그 메커니즘이 도무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건 지혜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팩트를 암기한다고 내면화되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혜는 암기가 아니다.
네, 이 텍스트의 목적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지혜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있거든요. 만약 텍스트가 100% 터무니없는 헛소리만 쫙 늘어놓았다면 어땠을까요?
뭐 독자들이 첫 장 넘기기도 전에 책을 덮어버렸겠죠.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그렇죠. 반대로 너무 뻔한 정답만 딱딱 적혀 있다면요.
수동적으로 고개만 끄덕이고 그냥 넘어가 버리겠죠. 남는 것도 없고.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이 등장합니다. 자료에서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는 지점인데요.
오, 뭔지 궁금하네요.
가장 효과적이고 치명적인 거짓말은 완전한 날조가 아니라 진실에서 아주 살짝 빗나간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와, 진실에서 아주 살짝 빗나간 거짓말. 이거 진짜 우리 일상에서도 너무 뼈저리게 느끼는 거잖아요.
맞아요. 우리 주변에도 엄청 많죠.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음모론보다 논리적인 통계자료 한 99개에 교묘한 거짓말 10개를 딱 섞어 놓았을 때 사람들이 완벽하게 속아 넘어가는 것처럼요.
정확합니다. 요배 친구들이 하는 말이 언뜻 들으면 너무나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정답처럼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욥도 괴롭고 읽는 독자도 막 헷갈리는 거군요.
네, 요배 친구들이나 심지어 이야기 초반에 등장하는 하늘의 적대자조차도 때로는 부분적으로 맞는 말을 합니다. 그들의 주장은 그 당시 고대 근동사회, 심지어 현대인들의 상식에 비추어봐도 굉장히 설득력이 있거든요.
어떤 식으로 설득력이 있죠?
네가 고통받는 이유는 네가 무언가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이요. 다 인과응보지, 이런 식의 논리인 거죠.
아, 사실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가장 편안하고 본능적인 방식이네요.
그렇죠. 하지만 텍스트는 이 거의 완벽해 보이는 오답들을 쉴 새 없이 나열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주의 깊은 독자들이 그 안에 숨겨진 1%의 치명적인 오류를 스스로 발견해내도록 유도하는 거죠.
듣고 보니까 이거 일종의 거대한 역공학 퍼즐 같은 거네요.
역공학 퍼즐이요? 아주 좋은 표현입니다.
남이 만들어 놓은 완제품, 그러니까 정답만 계속 수동적으로 구경하는 게 아니라 눈앞에 놓인 아주 매력적인 오답 기계를 하나하나 다 분해해보는 거죠.
맞아요. 뜯어보는 거죠.
이 부품은 그럴싸한데 왜 작동을 안 하지? 아, 진실과 아주 살짝 어긋나게 조립되어 있구나. 이렇게 오류를 찾아내고 뜯어고치는 치열한 과정을 거쳐야만 비로소 진짜 올바른 방식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깨닫게 되니까요.
우리가 어떤 비판적 사고를 기르는 과정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텍스트 안에 흩뿌려진 그 잘못된 방식들을 뚫어지게 관찰하고 논리의 맹점을 파고드는 과정 자체가 독자를 지혜롭게 만드는 훈련장인 셈이죠.
훈련장이다.
네, 작가는 틀린 말들을 단순히 인용한 게 아니라 독자를 지혜의 길로 훈련시키기 위한 최적의 장애물 코스로 설계한 겁니다.
좋습니다. 지혜를 얻기 위한 장애물 코스라는 점, 완벽하게 납득이 갑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솔직히 가장 크게 충돌을 일으켰던 부분이 하나 있거든요.
어떤 부분인가요?
바로 역사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통 사실, 즉 팩트랑 진실을 거의 동의어로 쓰잖아요.
현대인들은 특히 더 그렇죠.
만약 이 텍스트가 정교하게 설계된 퍼즐이고 그 안에 대화들이 의도된 장치라면 과연 욥이라는 인물이 실존하긴 했는가? 이 끔찍한 고난과 논쟁이 과거에 진짜로 일어난 역사적 팩트가 맞나 하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단 말이죠.
당연한 의문입니다.
만약 이게 누군가 머릿속에서 꾸며낸 소설에 불과하다면 도대체 왜 내가 그 꾸며낸 이야기에 담긴 메시지를 내 삶의 권위 있는 진리로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까?
현대인들이 문헌을 대할 때 가장 강박적으로 집착하는 부분이 바로 그 히스토리시티, 역사적 사실성입니다.
팩트체크를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니까요.
네, 우리는 카메라로 찍어둔 것처럼 실제로 일어난 사건만이 진실이라고 믿도록 평생 교육받아왔으니까요. 하지만 자료는 진실이 역사성에 의존하지 않는다고 단호하게 선을 긋습니다.
역사성에 의존하지 않는다?
이 책이 우리 삶에 행사하는 권위는 욥의 이야기가 기원전 몇 세기에 실제로 발생한 팩트냐 아니냐에 달려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진짜 흥미로워지는 부분이네요. 근데 만약 진실이 역사성에 의존하지 않는다면요. 누가 저한테 자기가 겪은 엄청난 역경과 깨달음에 대해서 막 눈물겨운 이야기를 들려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다 지어낸 이야기였다면 저는 엄청 배신감을 느낄 것 같거든요.
사람이라면 당연히 배신감을 느끼겠죠.
그 사람이 한 말의 권위는 땅에 떨어질 거고요. 꾸며낸 이야기가 진실의 무게를 가질 수 있다는 논리는 너무 좀 위험한 거 아닌가요?
그 위험성을 돌파하기 위해 우리가 주목해야 할 개념이 바로 비유입니다.
비유요?
네. 신약성서에 등장하는 예수의 비유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나 탕자의 비유를 청중들에게 들려주었을 때 당시 사람들 중 그 누구도 이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잠깐만요. 그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구해준 날짜가 언제입니까? 그 사람 실존 인물 맞나요?
아, 신분증 좀 대보시죠. 이렇게 따지지 않았다는 거죠.
전혀 따지지 않았죠.
네. 그 비유가 실제 사건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묻지 않았겠네요. 애초에 그 질문 자체가 이야기의 핵심을 완전히 빗나간 거니까요.
비유의 메커니즘이 바로 그렇습니다. 비유는 아주 현실적이고 익숙한 배경 속에 때로는 극단적이거나 비현실적인 요소들을 의도적으로 막 혼합하거든요.
섞어버리는군요. 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만 그 이야기가 진리를 전달하는 도구로서 제대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이 자료는 욥기를 단순한 비유라고 축소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텍스트가 지혜를 전달하는 방식은 비유의 작동 방식과 매우 흡사하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 흡사한가요?
지혜 문학에서 중요한 건 눈앞에 전개되는 표면적인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지혜는 그 사건을 초월할 때, 즉 사건의 이면에 담긴 거대한 사상과 통찰을 들여다볼 때 얻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팩트의 나열, 뭐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다, 이건 그냥 껍데기에 불과하고 그 서사가 전달하려는 아이디어가 진짜 진실이라는 뜻이군요.
맞습니다. 아주 정확해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제 삶의 경험과도 딱 연결이 됩니다. 제가 과거에 어떤 엄청난 실패를 겪었다는 건 단순한 팩트잖아요.
네, 일어난 사건이죠.
하지만 그 실패의 사건을 어떤 관점으로 해석하고 거기서 어떤 삶의 태도를 끄집어냈느냐, 결국 그것이 진짜 제 인생의 진실이 되는 거니까요.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청취자 여러분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떤 비극적인 사건이 도대체 왜 나에게 발생했는지, 그 사건의 모든 인과관계를 역사적 팩트로서 완벽하게 규명해내는 건 사실상 불가능할 때가 많거든요.
그렇죠. 억울한 일도 많고요.
지혜는 사건 자체를 현배경으로 막 들여다보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그 사건 너머에 있는 의미를 해석해내고 거기에 반응하는 데서 오는 거죠.
자, 그렇다면 텍스트 안에 거짓말들을 싹 다 걸러내고 표면적인 사건을 훌쩍 초월해서 우리가 도달하게 되는 그 궁극적인 진리가 도대체 무엇이냐는 근본적인 질문이 남습니다.
핵심적인 질문이죠.
보통 이런 위대한 이유고전이나 종교 텍스트를 끝까지 파고들면 우주 만물의 원리는 바로 이것이다, 혹은 신은 완벽히 이런 존재다 라는 식의 아주 속 시원하고 거창한 해답이 기다리고 있어야 하잖아요.
바로 그 지점에서 이 텍스트는 우리의 지적 교만을 또 한 번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무너뜨린다고요? 해답을 안 주나요?
이 자료에 따르면 욥기는 신이 구체적으로 누구인가에 대한 백과사전식 정보를 결코 주지 않습니다.
오, 진짜요?
네. 오히려 신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혹은 어떻게 일하지 않으시는가에 대한 지극히 제한된 정보만을 게시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솔직히 좀 허탈한데요. 이 치열한 장애물 코스를 땀 흘리며 다 통과하고 퍼즐을 풀었는데 결국 신의 진짜 정체나 세상이 돌아가는 궁극적인 비밀은 안 알려준다는 거잖아요. 독자 입장에서 너무 불친절한 거 아닙니까?
불친절한 게 아니라요. 인간과 신 사이에 건널 수 없는 존재론적 차이를 명확하게 하는 겁니다. 신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네, 차원이 다르죠.
인간의 유한한 지성으로 무한한 신의 모든 것을 다 파악한다는 것 자체가 논센스죠. 그래서 여기서 아주 무서운 경고를 던집니다.
어떤 경고인가요?
우리가 신을 혹은 이 세상의 궁극적 원리를 완벽하게 다 안다고 생각하고 규정짓는 순간 우리는 신을 우리 자신의 이미지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어떤 수준으로 확 전락시켜버린다는 겁니다.
와, 이거 진짜 섬뜩하네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신은 이래야 해. 정의로운 신이라면 당연히 착한 사람에게 복을 주고 나쁜 놈에게 벌을 줘야지. 이런 식으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인과관계의 틀 안에 신을 마구 구겨넣어버린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나의 상식과 논리에 맞게 재단된 아주 맞춤형 신을 만들어버리는 거네요.
그래서 자료에서는 이 제한적 계시의 속성을 대학의 강의 계획서에 비유합니다.
아, 강의 계획서 비유. 저 이 부분 너무 좋았습니다. 정말 실생활에 딱 달라붙는 설명이었거든요.
공감이 많이 가셨나 보네요.
네, 대학에서 첫 수업 들을 때 교수님이 강의 계획서를 나눠주시잖아요. 근데 그 종이에 교수님의 혈액형, 유년 시절의 트라우마, 이번 주말에 누구를 만날 건지 같은 사생활이 적혀있진 않단 말이죠.
당연하죠. 학생이 교수를 전인격적으로 완벽하게 다 이해해야만 A+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맞아요. 수업 내용만 알면 되죠.
교수님이 강의 계획서를 나누어주는 목적은 명확합니다. 이 수업이 어떤 방향과 계획으로 진행될 것인지, 그리고 학생이 이 수업의 파트너로서 어떤 역할과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알려주기 위함인 거죠.
아, 파트너십. 우리가 이 거대한 우주 혹은 신의 계획 속에서 파트너로서 딱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만큼의 정보만 주어졌다. 이거군요.
정확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저는 이 강의 계획서라는 비유가 엄청난 해방감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인들은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불행, 세상의 모든 부조리에 대해서 왜? 라는 팩트와 인과관계를 완벽히 이해해야만 직성이 풀리잖아요. 약간 강박증 같기도 하고요.
모든 걸 통제하고 싶어 하죠.
그런데 이 자료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네가 세상의 모든 원리를 다 이해할 필요는 없어. 교수님의 취미를 몰라도 네 과제만 충실히 해내면 훌륭한 파트너가 될 수 있듯이 너에게 주어진 역할에 집중해라. 모든 걸 알아야 한다는 그 무거운 짐을 좀 덜어주는 느낌입니다.
그 해방감은 지극히 타당합니다. 아주 좋은 포인트예요.
네네.
하지만 이것은 또 아주 중요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그 해방감 뒤에는 현대인들이 가장 불편해할 만한 아주 묵직한 책임이 하나 뒤따르거든요.
묵직한 책임이요?
우리가 이 텍스트가 전달하려는 지혜의 메시지를 분별해냈고 이것이 우리의 역할을 알려주는 강의 계획서로서의 권위를 가진다는 걸 인정했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글쎄요. 과제를 열심히 해야겠죠?
자료는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합니다.
아, 순종이라. 솔직히 한대인들에게 권위에 순종하라는 말만큼 거부감을 일으키는 단어도 없거든요.
듣기 불편한 단어죠, 사실.
내가 납득하고 내 마음에 들어야 따르는 거지 무슨 무조건적인 순종은 너무 맹목적이고 억압적으로 들리거든요.
그래서 이 순종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주 세속적이고 피부에 확 와닿는 비유를 하나 더 꺼냅니다. 바로 세금 비유입니다.
아, 국가에 세금을 내는 것. 청취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우리가 세금을 낼 때 세무서에 가서 저기요, 제가 내는 세금이 도서관 짓는 데 쓰이는 건 동의하는데요. 정치인들 월급으로 나가는 건 제 신념에 완전히 어긋나니까 그 부분은 좀 빼고 낼게요 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절대 불가능하죠. 바로 잡혀갈 겁니다.
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우리가 어떤 정부나 국가 시스템의 권위 아래에 거한다는 건 그 시스템 전체를 수용한다는 뜻입니다. 권위는 우리가 원하는 부분만 골라내고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은 확 버릴 수 있는 그런 뷔페식 메뉴가 아니라는 거죠.
취사선택이 안 된다.
네. 텍스트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의 지혜가 나에게 위로를 줄 때는 덥석 받아들이고 내 편견이나 욕망과 충돌하면서 고통스러운 순종을 요구할 때는 그냥 외면해 버린다면 그건 진정한 의미에서 권위를 인정한 게 아닙니다.
와, 진짜 뼈를 때리는 통찰이네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보십시오. 알고리즘은 내가 이미 동의하는 생각, 내가 좋아하는 정보만 쉴 새 없이 막 떠먹여주잖아요.
맞아요. 확증 편향의 시대죠.
우리는 철저하게 내 입맛에 맞는 진리만 쏙쏙 취사 선택해서 나만의 아주 안락한 성을 짓고 살아갑니다. 마음에 안 드는 의견은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그냥 차단해버리고요.
듣기 싫으면 안 들으면 그만이니까요.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내가 다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기꺼이 무릎을 꿇고 받아들여야 하는 거대한 권위가 존재한다는 사실. 이건 그 자체로 현대인의 자아에 대한 진짜 강력한 도발 같습니다.
진리를 탐구하는 과정에서 거짓을 걸러내는 비판적 사고는 지극히 능동적이고 아주 날카로워야 합니다.
오답을 찾아낼 때처럼요?
네. 하지만 그 치열한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강의 계획서의 본질과 지혜의 메시지 앞에 딱 섰을 때 인간은 수동적이고 겸손한 순종의 자리로 내려와야 합니다.
능동적인 분별과 수동적인 순종.
네, 이 역설적인 태도야말로 이 텍스트가 수천 년의 시간을 뚫고 오늘날의 우리에게 요구하는 가장 깊은 지혜일 겁니다.
아, 오늘 이 심층 분석의 여정은 텍스트를 읽는다는 행위가 얼마나 치열한 투쟁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영감이라는 것이 그저 귓가에 정답을 쏙쏙 속삭여주는 편안한 받아쓰기가 아니라는 것. 때로는 99%의 진실에 섞인 1%의 거짓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지혜의 근육을 키우도록 훈련시킨다는 것.
맞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팩트에 얽매인 행보다는 그 서사를 초월하는 통찰에 집중하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이해하겠다는 그 교만을 내려놓고 나에게 주어진 파트너십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점. 아주 깊이 파고들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저도 매우 흥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대화가 여러분의 일상에 어떤 울림을 주었는지 궁금합니다. 이 탐구를 마치면서 앞서 다루었던 그 소름 돋는 통찰을 여러분의 현실로 한번 싹 가져와 보셨으면 해요. 가장 효과적인 거짓말은 진실에서 아주 살짝 빗나간 거짓말이다.
참 무서운 말이죠.
네, 과거 욥의 친구들이 너무나 그럴싸하고 도덕적인 논리로 무장해서 욥을 절망으로 몰아넣었던 것처럼요. 오늘날 여러분의 손에 들린 스마트폰 피드 속에도 수많은 친구들이 존재합니다. 과연 당신을 가장 완벽하게 그리고 교묘하게 속이고 있는 그 정보는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볼 문제네요.
누가 봐도 황당한 가짜뉴스가 아니라 99%의 날카로운 팩트에 1%의 교활한 거짓을 딱 섞어서 여러분의 편견을 만족시키고 또 누군가를 향해 정당한 분노를 터뜨리도록 막 부추기는 그 정보 말입니다.
현대인들이 꼭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할 질문입니다.
당장 내일 아침에 출근하실 때 뉴스를 읽고 소셜미디어를 스크롤하실 거잖아요. 그때 오늘 우리가 함께 고민한 이 지혜의 역공학을 한번 작동시켜 보십시오. 무엇이 진실의 가면을 쓴 매력적인 오답인지 예리하게 꿰뚫어 보고 내 입맛에 맞지 않더라도 묵직하게 다가오는 진짜 권위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고민해보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치열한 고민의 끝에서 진짜 지혜를 발견하시길 응원하면서 오늘의 심층 탐구를 마칩니다.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